출애굽기 29번 메시지.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유월절과 탈출과 홍해를 건너는 것을 포함합니다.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 그들은 애굽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죄악되었으며 우상을 숭배하기까지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하면 그들은 사형선고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그들의 대체물이 되는 유월절 어린 양이 필요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의 집 문설주에 발라졌기 때문에 의로운 심판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넘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아래에 있었을 뿐 아니라 바로의 학정 아래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에게 강탈되어 애굽 사람들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노예처럼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엄중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다른 하나는 바로의 학정이었습니다. 유월절이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는 데에는 적절했지만 그들을 애굽 사람들의 강탈로부터 구출하는 데에는 효력이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학정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들은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탈출만을 하고 홍해를 건너지 않았다면 그들의 구원은 견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애굽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이런 것을 시도하지 않을까 매우 염려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지 않았다면 분리선이 없었을 것입니다. 13장 17절에서 주님은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는 염려를 표현하셨습니다. 후에 민수기 14장 4절 때에 거역적인 자들 중에 몇몇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므로 애굽으로부터 철저하고도 절대적으로 구출되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은 탈출하여 홍해를 통과함으로 또한 분리선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분의 창조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선택된 백성을 위한 침례통으로 쓰기 위해 홍해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후 탈출을 하는 동안에 그분은 백성을 이 침례통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애굽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없는 상황 안으로 이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넌 의의를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례의 예표.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홍해를 건너는 것이 침례의 예표였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의 구름은 백성을 인도한 분이신 주님 자신이었던 기둥을 언급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은 노아의 방주가 홍수를 통과한 것 역시 침례의 예표였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방주에 의해 물을 통해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심판과 악하고 부패하고 정죄받은 세상으로부터 구원되었습니다. 세상을 심판한 동일한 홍수가 또한 방주 안에 있던 자들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홍수의 물이 가만 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은 자신들이 새로운 영역, 즉 새로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홍수는 그들을 옛 영역으로부터 분별하여 새로운 영역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방주로부터 나온 직후 노아는 제단을 쌓고 주님께 희생을 드렸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에 있어서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악하고 부패하고 정죄받은 세상과 연루되어 있었으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유월절은 역시 그리스도의 예표인 방주가 노아와 그의 가족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한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더 나아가 노아의 가족이 물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구원될 필요가 있었듯이 이스라엘 자손 역시 물을 통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우리는 피와 물 두 가지를 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했으며 물은 그들을 애굽 사람들의 학정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는 대조적으로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피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았을 뿐 물을 통과한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침례는 구원하고 분별하는 물에 대한 체험이 아닙니다. 노아의 가족과 이스라엘 자손의 경우에 물은 구원의 수단이자 분별의 수단이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있는 그림이 없이 신약의 가르침들만 있었다면 우리는 침례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와 바로의 학정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침례를 통해서였습니다. 같은 원칙으로 오늘날에 믿는 이들이 사탄적인 흑암의 능력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침례를 통해서입니다. 침례는 우리의 구원을 견고케 합니다. 우리에게 홍해를 건너는 것이 없이 유월절과 탈출만이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견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침례의 홍해를 건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인을 칩니다. 새로운 믿는 이들에게 침례를 줄 때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침례의 의의를 이해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유월절 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후 그들이 그들을 세상과 어두움의 능력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물을 통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어야 합니다.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음.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였으며 그리스도의 대표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로 침례받음에 의해 이스라엘 자손은 사실상 그리스도에게로 침례받은 것입니다. 모세 아닌 그리스도가 참 인도자였습니다. 모세는 단지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으로 믿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에게로 침례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인도직분 아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 모세를 그들의 인도자로 취하기는 했으나 별로 잘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넌 뒤에는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는 그들이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종파나 실행이나 신앙이나 교리에게로 침례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도자와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구름 안에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바울은 또한 그들이 구름과 바다 안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구름은 그 영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았을 때 그 영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한 영 안에서 우리는 한 몸 안으로 침례받았습니다. 바다 안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바다 안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의 물로 상징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는 끝나고 장사되었습니다. 어떤 새로운 믿는 이가 침례를 받을 때 그는 자신이 영 안에서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침례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영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분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구름과 바다가 하나였던 것처럼 그 영과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소극적인 방면의 문제들을 처리하는 반면 그 영은 적극적인 방면의 문제들을 돌봅니다. 한편으로 수많은 소극적인 일들이 처리를 받아야 하나 다른 한편으로 믿는 이들은 적극적으로 주님과 더불어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물은 바로와 그의 군대를 끝냈습니다. 적극적으로 구름은 이스라엘 자손의 여행길에서 그들을 인도하던 수단이었습니다. 침례에 대한 소극적인 방면과 적극적인 방면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새로운 믿는 이가 침례를 받을 때 모든 소극적인 것들은 끝나 장사됩니다. 그럴 때 구름 기둥인 그 영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의 여행에서 그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의해 침례는 믿음을 유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도 침례는 역시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 앞에 있는 엄청난 물과 그들 뒤에 있는 애굽 군대를 본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으며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백성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오셨을 때 믿음이 왔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그분의 능하심과 기적적인 행사들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부족했으나 그것으로 인해 주님은 백성들에게 노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인지라 그 상황으로 인해 틀림없이 괴로워했을 모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모세가 이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자동적으로 홍해를 건널 믿음을 가졌습니다. 14장 21절과 22절에 의하면 물이 갈라져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더 나아가 15장 8절은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겼다. 한편으로는 물이 쌓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물이 엉기었습니다. 물이 쌓였다는 것은 물이 돌처럼 쌓여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물이 엉겼다는 것은 물이 액체에서 고체 상태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이 갈라지고 쌓이고 엉기었어도 이스라엘 자손이 통과하려면 여전히 믿음이 요구되었습니다. 필수적인 믿음이 없었다면 백성들은 틀림없이 수중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에 관해 모세에게 불평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거기에 있었다면 우리는 아마 갈라진 물 가운데로 발걸음을 떼기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믿음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모세를 따라 그들은 바다 안으로 걸어 들어가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넘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며 자유의 영역 안으로 이끌려졌습니다. 이 어떠한 구원입니까? 원칙적으로 침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침례는 우리를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절대적인 자유 안으로 이끕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이 분명히 해주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침례줄 때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역사하는 분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새로운 믿는 이들을 침례해줄 때 우리 자신에게 믿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갖도록 도와야 합니다. 회심한 새 신자들은 침례를 받을 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침례의 물 안으로 들어가 그것을 통과할 믿음이 필요합니다. 침례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충만할 때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바로와 애굽 군대가 홍해에 장사됨. 애굽 사람들은 대담하게 이스라엘 자손을 따라 바다로 들어왔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러나 주님은 애굽 사람의 군대를 혼잡하게 하셨고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을 때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군대는 바다에 장사되었습니다. 이것은 침례 안에서 사탄과 세상의 권세가 장사둔다는 분명한 그림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홍해에서 끝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에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사탄과 그의 합정 있는 세상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침례해줄 때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이 침례 안에 장사될 때 사탄과 세상이 또한 장사될 것임을 말해주어야 합니다. 침례의 그림, 즉 홍해를 건너는 것은 얼마나 인상적인지. 신약의 비단에서 이 그림을 상고할 때 우리는 침례의 의미에 대한 분명한 조망을 갖습니다. 물을 통해 구원됨. 침례의 물을 적용하는 것은 창세기에 있는 홍수로 예표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은 물을 통해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노아의 가족과 이스라엘 자손이 물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물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과 애굽에서의 종살이, 즉 세상과 세상의 강탈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분별의 광야로, 즉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영역으로 구원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처인 장막을 건축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고 분별된 물은 그들을 더 이상 속박이나 종노릇이 없는 영역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영역 안에는 땅 위에 하나님의 거처인 장막을 건축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영역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 모세의 노래. 홍해를 건넌 직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는 모세가 지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까지에서 그것은 모세의 노래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홍해 바닷가에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홍해에 심판하는 물을 통해 그분의 승리에 찬 구원으로 바로의 세력을 이기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계시록 15장에서 수많은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유리바다에 불로 심판하신 적 그리스도의 권세를 그들이 이겼다는 표시로 유리바다 위에서 이 노래를 다시 부릅니다. 양자의 경우에 있어서 원칙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물을 통해 구원받으며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찬양함.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찬양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되며 승리는 하나님의 대적과 관계됩니다. 하나님은 대적을 패배시킴과 동시에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에 대한 찬양의 시적인 표현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처소와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함. 완료 시제를 사용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수세기 후에도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들이 하나님의 처소를 말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14절과 15절은 열방이 두려워할 것이며 블레셋 거민들이 슬퍼할 것이며 에돔의 방백이 놀랄 것이며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힐 것이며 가나안 거민들이 낙담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시적인 형태의 예언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에서와 모압의 후손들과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패배시키고 좋은 땅을 소유하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17절에서 우리는 주님이 그분의 백성을 그분의 기업의 산, 즉 그분이 거하려고 만드신 장소에 심으시리라는 것을 봅니다. 이 장소는 그분의 손이 세우신 장소입니다. 주의 기업의 산이라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좋은 땅을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으로 간주할지 모르나 여기에서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기업의 산에 살아있는 유기체로 심겨질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기의 산이 시온산을 언급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와 관계된 이 구절 역시 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18절은 언급합니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옵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처소, 즉 집을 가지실 때 이 집을 통해 그분의 왕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먼저는 하나님의 집으로, 다음으로는 그분의 왕국입니다. 교회는 땅으로 그분의 왕국을 이끌어올 것입니다. 15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그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그분의 거처를 건축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비록 모세는 좋은 땅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성전의 건축은 더더욱 보지 못했지만 그분의 성소, 그분의 거처로 인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하나님의 거처는 침례가 교회 생활을 이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침례는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는 영역으로 구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영역 안에서 성취하고자 갈망하시는 목적은 처음에는 장막으로, 다음에는 성전으로 입혀진 그분의 거처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장막은 시내산 근처에서 건축되었습니다. 수세기 후의 성전은 시온산 위에 건축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처인 장막과 성전은 하나입니다. 장막은 애굽에서 탈출한 후 1년 이내에 건축되어 성전이 건축될 때까지 백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장막의 내용물들은 후에 성전 안에 빛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교회를 예표하는 장막과 성전이 섞여졌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홍해를 통과해 이스라엘 자손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목표는 거처를 갖는 것입니다. 장막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은 땅에 거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오직 구속받고 홍해를 통과하고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분별된 영역 안으로 들어온 백성들을 안정시킨 후에야 이러한 거처를 가지실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정월 초일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것은 제2년 첫날에 새로운 달력에 따라 하나님의 거처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세워졌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거처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목표가 단지 그분의 백성을 학정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목표가 세상으로부터 놓여나 그분의 거처를 건축하기 위한 자유의 영역으로 이끌려진 백성을 갖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표를 알았기 때문에 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울 수 있었습니다. 구약 전체를 읽어내려갈 때 우리는 이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15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목표와 관련된 세 가지 표현, 즉 처소와 거처와 성소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표현들은 같은 것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처소는 그분이 거하는 장소이며 이 장소는 성소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처소이며 거처이며 성소입니다. 장막이 세워진 후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성전 건축을 저지하려고 일어났습니다. 이 대적들은 열방과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과 블레셋 족속과 가나안 족속을 포함합니다. 열방은 믿지 않는 자들, 즉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에서의 후손, 즉 에돔 족속은 천연적인 자, 다시 말해 선택되지 못하고 구속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자들을 상징합니다. 롯의 후손, 즉 모압 족속은 육적인 자들을 상징합니다. 이는 그들의 근원이 근친상간의 행동이며 엄청난 쥐약과 육적인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족속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들은 애굽과 좋은 땅 사이에 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족속은 하늘에 있는 악한 능력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대적들에 의해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도 또한 흑암의 악한 능력에 의해 공격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모든 공격과 반대와 악한 말들의 목표는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처의 건축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건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이며 또한 그것은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격을 하는 대적의 목표는 이 목표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행정을 막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목표는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를 말할 때에 모세가 완료 시제를 사용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사도 요한은 건축을 얻으려는 그분의 목적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 새 예루살렘을 묘사할 때 과거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모든 공격과 반대들은 사실상 적극적인 표징들, 즉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이 확실하다는 표시입니다. 새로 믿는 자들을 침례해줄 때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침례의 목적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침례가 그들을 하나님의 처소로 그분의 백성이 심겨진 하나님의 기업의 산으로 이끄는 것임을 말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침례를 통해 하나님의 기업의 장소로 이끌려질 때 하나님은 그분의 성소인 거처를 건축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리암의 노래 15장 20절과 21절에서 우리는 미리암이 여호와의 승리를 찬양하기 위해 모세의 인도를 따른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의 순서는 좋고도 합당합니다. 남자들이 앞장섰고 여자들이 뒤따랐습니다. 미리암의 노래는 사실상 모세의 노래를 일부 반복한 것입니다. 그녀는 의기양양하고 장엄하게 주님을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처소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매들은 매우 열성이 있고 영감이 있어도 하나님의 목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분명치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의 찬양은 여전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자매들은 형제들 앞에 서지 말고 형제들을 따라야 합니다.